오늘 저희가 여호수아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죠. 오늘 오시기 전에 여호수아 6장과 7장을 좀 읽어보고 와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호수아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공의롭게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 생활 이제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섬기던 모세의 종으로 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누려야 될 것 같은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파별로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여호수아기에 자세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의 오른쪽에 있는 데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는 6장과 이제 7장만 읽어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선행학습을 잘 하신 분들은 1장부터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건너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첫째 도시의 이름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인 할례를 받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이제 밟게 될 이 가나안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이제 대목이 나오고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백성을 쳐부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기 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도시의 이름이 여리고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래서 지금 저 중동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서 있는 바로 그 땅, 그 땅을 내 씨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차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상속 유업으로서의 그런 땅을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가 그 다음에 백성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 야곱에게서 열두 지파가 나오게 돼서 그 열두 명의 그 아들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거하는 가운데 백성이 크게 불어나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그 씨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얻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그 삶하고 이것을 좀 비교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몸을 낮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사는 이와 같은 것을 가나안 정복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아마 비슷한 점이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드디어 이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첫째 과제가 뭐냐? 여리고 정복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일이 여호수아기 6장에 기록된 여리고 정복의 그와 같은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 하면, 여리고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절기를 성경을 통해 가서 살펴보시면은, 초실절은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수확을 주실 줄로 믿고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수확밭에 수확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드리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온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여리고 정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기 6장 17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 그녀가 숨겼느니라.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은즉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도시 자체가 주께 저주를 받았으니까 사람과 짐승은 몽땅 다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이든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취하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귀중한 모든 물품은 나 하나님께로 몽땅 가져다가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여호수아기를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과 이와 같은 것들은 죽이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리품으로 취해서 너희가 나누어 가져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여리고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귀중한 모든 것은 저주받은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쓰면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게로 돌려서 하나님의 집에 그것을 보관하고 간직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그러한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정복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상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이제 함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처음 엿새 동안은 이 사람들이 나팔만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2회째 되는 날은 일곱 번 이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게 될 때 여리고성이 그냥 쫘르륵 그냥 가라앉는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얻게 됐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나팔을 불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될 때 이 성벽이 무너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리고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도시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실진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신앙 체계를 세우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이 여호수아기 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바로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가운데 큰 승리를 얻었을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기를 가서 보시면 알지만 여호수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승리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일한 패배는 여기 여호수아기 7장 그 다음에 8장에 나와 있는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패배한 것 그거 하나 빼고는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를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성도들의 눈관리 탐욕 피하기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제목을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원하시는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무엇이냐? 1절하고 그 다음에 20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 처음에 세 글자가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요. 자, 6장에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맞죠? 예,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어요. 근데 7장에 딱 들어오니까 성경 말씀에 영어로는 bu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그러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나가 나오면 그럼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가? 그러나가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1절에 가서 보니까 유다지파에 속한 아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런 물건들 중에서 일부를 취해서 자기의 재산으로 삼은 것이 그것이 저주의 이제 발단이 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한 사람은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괴로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도 괴롭게 하고 남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아간의 사건 이후에는 아마 자기 아들 이름을 아간이라고 지은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름이 트러블, 영어로 트러블, 괴로움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아갈이라고 이제 번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마지막 절에 가서 보시면 26절에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한 이후에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다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그 아골이란 뜻도 똑같습니다. 아간, 아갈, 아골 뜻이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괴롭게 한다,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 옆에 있는 아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이제 갔다가 아이가 워낙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있겠냐 해서 3천명만 올라갔다가 거기서 처음으로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36명 가량이 이 아이 사람들이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이와 같은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서 보니까 7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아간이 범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저주받은 물건으로 인해 범법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아간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법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온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 자손이 하나님께 범법을 했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 사실을 우리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교회에 적용할 것 같으면은 신약시대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몸의 한 멤버예요. 팔도 되고 손도 되고 손가락도 되고 손톱도 되고 이 멤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특별히 이 지역교회에서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 보실 때 지역교회 전체의 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보면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 한 몸의 지체가 이 손가락 여기 아프면은 온 몸이 아픈 겁니다. 오늘 여기 한 가정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그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거예요. 이 한 가정 세 명, 네 명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한 250명 되는 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로서 영광을 얻으면 모든 몸이 영광을 얻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지역교회 전체가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이 홀로 죄를 지었지만 이스라엘 온 자손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죄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 20절하고 21절에 가서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들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아마 그 당시에는 바빌론에서 만든 옷이 가장 좋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바빌론산 좋은 그런 그 옷과 그 다음에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는 제가 탐욕이 생겨서 그것을 가져다가 제 장막에다 숨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몇 가지 여기서 살펴볼 교훈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수가 있어요. 아간의 첫째 실수. 물건들을 두 번째 본 게 문제의 발단이에요. 자,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군사로 여리고성에 침략해서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리고의 고관집에 들어간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 바빌론 산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이 제품의 옷이 있고 은 200세겔이 있고 금덩어리 하나가 있는 걸 본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란 말이야. 첫 번째 본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두 번째 본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전리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리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걸 봤으면은 하나님께 가져다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 볼 때 어떤 걸 가지고 봤어요? 탐욕을 가지고 그 두 번째 눈길을 거기에 주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많은 죄악이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꾸짖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번 본 것이 화가 돼서 탐욕을 가지고 음탕한 그런 눈을 가지고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이걸 보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그 다음에 11절 가서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가 조심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그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심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둘째 실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게 이 아간의 둘째 실수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주의 보고에 드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노획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리품이 아니에요. 노략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쯤 내가 가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누가 보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이블 빌리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실수가 있어요. 셋째 실수는 탐욕을 부렸다는 겁니다. 탐욕을 부렸다. 자,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이걸 지금 드러내야 될 그 시기에 이 사람에게 탐욕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목사가 잘 들어야 될 그런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 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여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내가 무엇인가 좀 영광을 취해야 되겠다,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맞습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도예요. 성도입니다. 그렇죠? 불신자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요르단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방법에 따라 제사장이 발에 이 강에다가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요르단강이 딱 갈라져서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막 산처럼 쌓이게 되고 이 밑으로 가는 물은 다 끊어져서 마른 땅과 같이 이 요르단강을 걷는 것을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 건너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바로 며칠 전에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팔을 불고 돌 때 성벽이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그 사람이 탐욕이 들어가서 무엇인가 내 영광을 취해야 되겠다, 내 유익을 취해야 되겠다 하고 욕심을 부리게 될 때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저주가 이제 임하게 됐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벗어나서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탐욕이고 그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간이 또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물건들을 가져다가 몰래 숨겨도 어찌 하나님이 아실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듯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것들을 숨길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오판을 한 게 그게 아간의 넷째 실수입니다. 이 실수가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우리의 첫 조상들을 만드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들을 숨겼습니다. 여기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찾아내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갓지파와 루벤지파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너희가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너희가 분명히 알지니라. 그래서 아간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기 여호수아기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절에서 7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첫째,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리고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승리 거둔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도시가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아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아주 조그만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온 백성이 온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3천 명만 뽑아서 아이라고 하는 데 도시에 보냈는데 웬걸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3천 명이 이 아이 백성 앞에서 굴복을 해서 그 안에서 약 36명가량이 쓰러져서 넘어지는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리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일관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처음부터까지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패배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패배가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헛되이 읽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마음판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패배하게 될 때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6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그런 일을 여기 안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 누가 앞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게 될 때 우리 목사와 집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흙을 끼얹고 회개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 여기 주의 궤 앞에서 했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이 주의 궤 앞에서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면 애들 나무래고 부인 나무래고 이러면 안 되죠. 절차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가정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자 그 얘기입니다. 예, 죄는 잘못은 애가 저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치리자는 누구예요? 남편이거든요. 누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하고 가정에서 남편이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남에게 미루어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제가 요새 제 아내가 이제 간청을 해서 요새 남편이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아, 남편이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좀 보세요, 우리 남편들이. 좀 달라져야, 그래야 가정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초지일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남편이 제대로 치리를 못해서 저희 가정을 봐도 그렇고 문제가 항상 제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남편들이 좀 분발해야 됩니다. 그 분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가정을 제대로 치리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고 남편이 변화가 될 때 가정이 변화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살다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병을 만난 거예요. 아, 여리고를 함락시켰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 그러고 나가서 이제 뭐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나갔는데 지금 아이성에 가서 패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왜 징계를 주시는가 생각을 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돌이켜 나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6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건의 클라이맥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클라이맥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잘 들으세요. 아주 명확하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불분명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누구라도 읽으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기록해 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근본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죄를 봐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만 죄를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 먼저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더 많은 심판을 받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두루뭉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정조준을 하세요. 여러분이 007 영화나 이런 거 가서 어디에 폭격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쫙 탁 날아가고 그 물체가 딱 정확하게 포착이 될 때 그때 가서 폭탄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죄를 심판하실 때는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딱 정조준을 하셔서 심판하세요. 제가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나아오라. 주가 뽑는 지파는 가족들대로 나오고 주가 뽑을 가족은 집안대로 나오며 주가 뽑을 집안은 남자끼리 나올지니라.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파로 줄이고 가족으로 줄이고 줄이고 남자들로 줄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지금 아간을 간추려내는 그 일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누가 뽑혀요?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지금 아간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 저와 여러분이 아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과연 나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단 말이에요. 아우, 이거 나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7절에 그가 유다의 가족을 나오게 했더니 어떤 가족이 뽑혔냐면 세라족 속의 가족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이 아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간이 지금 쫄여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라족 속의 가족을 이번에 남자끼리 나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와? 이번에 걸린 게 삽디가 걸린 거예요.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지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아간이 뽑혔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조준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조준에서 벗어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어야 돼요. 이 일을 행하는 거 엄마 아빠가 모르실 거야. 선생님이 모르실 거야.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지금 정조준에서 보고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어찌 하실까?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세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이 지금 내려다보신단 말이에요. 내려다보는 것도 정조준에서 내려다보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죄악을 멀리 피해야 됩니다. 잠언 5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이 땅과 우주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이 땅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다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이 있고 그래서 땅 밑에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다섯 부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이 그 다섯 부분 모두에 가득 차 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펴보고 계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특히 젊은이들 죄악을 지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지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는구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서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냐 20절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한번 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다 뭐라고 고백할 거냐 하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아간처럼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구체적인 죄악을 회개보고 갈 때가 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간과 또 아간의 일에 협조한 그의 모든 가족들, 아간 이거 가져다가 어디다 숨겼어요? 자기 장막 밑에 숨겼으면 그 가족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면서도 협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그걸 다 끝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불로 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옥불이 다가오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우리 몸이 휴거받아서 올라간 그 순간에 거기 올라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혼인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책이 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부끄럽게 고백을 해야 될 그와 같은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약 천년 지난 이후에 천년왕이 끝난 이후에 크고 흰 왕좌 심판대에 가서 서야 돼요. 거긴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고백해야 될 그와 같은 때가 임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죽은 이후에 이 불에 타는 영원히 불에 타는 불호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기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작정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시작할 때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약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다가 그 즉시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죽이는 그와 같은 아주 처참한 것 같은 심판을 집행하는 이런 일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좀 해야 되겠다. 올바르게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신약교회다운 그런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 땅에서 일을 시작하는 그런 순간에 이 순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우리가 아간과 같이 나의 어떠한 그 유익을 구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 침례교회를 구성해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누가 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끼쳐드리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진리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부탁드리기는 이 믿음의 자유, 양심의 자유, 성도들이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방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